마태복음 제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7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첫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 둘째, 두 종류의 처녀들. 셋째, 그들의 역사 혹은 체험. 넷째, 부족함을 발견함. 다섯째, 분리. 여섯째, 어리석은 자들의 간청함. 일곱째, 교훈.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 파루시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천국은 교회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바울 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용어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지방의 이름에 의하여 수식될 때 그것은 지방교회를 가리킵니다. 수식어가 없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반면 천국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에 관하여 말합니다. 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신랑은 주님을 가리키는데 신부는 왜 없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21장의 신부가 예수와 교회를 포함하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교회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처녀로 불릴 수 있을 뿐 신부로 불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네 개의 주요한 완전한 숫자들, 셋, 하나님의 완전함, 일곱, 시간상의 완전함, 열, 사람의 완전함, 열둘, 영원한 완전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모든 것이 열둘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 진주들, 사도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지파들, 보석들, 144 규빗의 높이 등이 다 그러합니다. 이에 앞서 일곱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되면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어디든지 사용되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수이며 넷은 사람의 수입니다. 일곱은 셋 더하기 넷, 하나님의 수 더하기 사람의 수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쪼개어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시간상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열둘은 셋 곱하기 넷, 하나님의 수 곱하기 사람의 수입니다. 그것은 쪼개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영원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열은 영원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보다 조금 적을 뿐입니다. 열에 둘이 더해질 때 합이 열둘이며 이는 영원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24장에서 매를 갈고 있는 둘은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25장에서 열 처녀들은 죽은 믿는 이들, 즉 자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열두를 둘 더하기 열이라고 말합니다. 열은 기본 숫자이며 둘은 나머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에서는 열 명의 형들과 두 명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부터 38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선지자는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12조각은 10조각과 2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열이 전체의 대부분이듯이 죽은 믿는 이들은 모든 믿는 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열 제자들이 두 제자와 다투었습니다. 다른 증거들로는 창세기 24장 10절, 사사기 6장 7절, 룻기 4장 2절, 누가복음 19장 13절 등이 있습니다. 짐승은 열 뿔을 가지고 있으며 소생된 로마 제국은 열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 처녀들은 문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처녀들은 주님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처녀라는 용어는 정숙함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한 여인조차도 정숙할 수 있습니다. 처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소녀, 즉 숨겨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는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러한 칭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녀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들의 등을 가지고 나가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언, 그리스도인의 행동 등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양초가 아닙니다. 양초는 그 자체의 기름을 태우지만 등의 기름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모든 이들에 대해 신랑의 오심에 관한 선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념합니다. 2절부터 4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쇠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2절부터 4절에는 두 종류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설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가정을 반박하는 20, 30개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15개의 주요 이유들만을 나열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모두 처녀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처녀들이라 불렸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점을 의문시하지 않으셨으며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둘째, 그들의 등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한밤중까지 지속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을 산출하는 성령에 속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꺼져가니는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약간의 빛이 여전히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셋째, 그들은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틀림없이 신랑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산적들이 군대를 맞기 위해 등불을 밝히겠습니까? 넷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맞으러 나오라. 천사장은 열 사람을 부르는데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도 그들을 틀린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의 등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그릇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섯째, 모든 처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활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함께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년의 간격을 두고 부활합니다. 일곱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분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뒤를 따랐으며 역시 공중으로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열 처녀들은 행동에 있어서 다를 뿐 본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없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그들의 등이 신랑의 더디옴으로 인하여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더디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질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째, 그들은 11절에서도 여전히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기름을 이미 사서 가져왔습니다. 열한째, 마태복음 25장 9절에 있는 사라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할 때 사용될 수 없으며 은혜는 값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라는 단어만 사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살 수 있으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열두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열셋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열넷째, 주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서처럼 깨어있을 수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미련한 다섯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며 오히려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15째, 마태복음 25장을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복음잔치와 비교하십시오. 거기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제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22장은 구원과 침륜의 문제를 다루지만 25장은 구원이나 침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22장에서 참석지 못한 자는 결박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면 25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유로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2장은 왕의 손익과 관계 있는 반면 25장은 처녀들의 손익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은 왕께 영광이나 천국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익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 믿는 이들은 구원의 문제만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 여전히 왕국의 문제가 있음을 모릅니다. 슬기로움이나 어리석음은 본성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밖의 행동의 차이에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있는 하나의 예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자입니다. 반석은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모래는 사람의 의견들을 가리킵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자신의 의견들을 근거로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로우며 불순종하는 것은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 또는 나의 의견에 따르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매우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슬기롭습니다. 두 종류의 처녀들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를 뿐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간 반면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반면 미련한 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밖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등은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그릇 안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밤중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났는데 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등을 손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두 종류의 처녀들이 공통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조그마한 차이가 크게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날의 편차가 더 큰 편차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편차는 현재의 편차에서 옵니다. 미래의 영광일 것인가 혹은 수치일 것인가의 여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은 이미 등 안에 있는 기름 위에의 것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등은 밖의 행동을 가리키는 반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등 안의 기름은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속부분들을 살피느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모든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3절로부터 우리가 만일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뿐 아니라 그 영의 충만케 하심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은 거듭난 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추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는 성령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믿는 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두 종류의 충만함, 즉 성령의 충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역을 위한 은사에 관계되는 반면 후자는 생활의 거룩함과 관계 있습니다.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은 이러한 두 종류의 충만함을 포함합니다. 그릇은 등과 분리된 어떤 것이며 이 비유의 주요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름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등에 기름을 가질 뿐 아니라 기름으로 충만케 되며 기름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목표는 시험을 통과할 뿐 아니라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 아니며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은 등의 외양만을 주의합니다. 기름이 적으면 적을수록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더욱더 애씁니다. 그러나 반짝반짝 빛나는 등은 기름에 대한 필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한번 채우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두 번 채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기름은 첫 번째 기름과 다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름을 얻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며 기름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두 번째 기름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기를. 만일 오늘날 우리가 느슨하고 게으르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두 번째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시험받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휴거의 조건입니다. 풍선은 바람으로 충만될 때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도록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대가를 지불합시다. 5절부터 7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5절부터 7절은 하나의 단락을 형성합니다. 그 구절들은 미련한 처녀의 역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 누가 슬기로우며 누가 미련한가를 보기 위한 시험으로서 의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모두에게 빛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여분의 기름을 불필요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끌어올려질 자격이 있지만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실패합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악한 종이며 주님이 곧 돌아오시리라고 예상하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악한 종의 비유는 믿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20, 3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만일 주님이 50년 후에 오신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까? 당신의 등이 한밤중까지만 타고 그 이후에는 타지 못할 정도의 기름만 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한밤중까지 지속될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한다면 주님은 한밤중이 지날 때까지 틀림없이 지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체하심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할 필요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이 한밤중까지만 탈 것인지 혹은 밤새 탈 것인지의 여부는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빛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체하셨을 때 처녀들은 모두 졸며 잤습니다. 물론 비유는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여기서의 잠은 위에 두 가지의 설명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잠이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한다면 왜 슬기로운 자들이 졸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잠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실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잤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있는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깨어 있음에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예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이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에 근거하여 잠은 신체적인 죽음이며 조는 것은 심하게 앓는 것, 즉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의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천사장의 외침을 가리킵니다. 이 외침은 죽은 믿는 이들을 깨우는 것인 반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나팔은 그들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죽은 믿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밤중의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일으킴 받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신랑이 왔으므로 그분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두 편이 와서 함께 공중에서 만납니다. 다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활함을 입증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대화를 할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유임을 기억하십시오. 비유들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지만 비유에서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2절에서 처음에는 일이 있고 그런 다음 보상과 주님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툼은 틀림없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비유를 공부하는데 주로 교훈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죽은 자들이 부활 후 즉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게시된 바와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며 그 후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순식간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지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부활한 후 등을 손질할 수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마지막 5분 동안에 그가 전 생애에 걸쳐 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자들이 즉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는 부족함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신랑이 지체하였을 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신랑의 지체하심은 그들이 슬기로운가 혹은 미련한가를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 수위 깊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필요를 깨닫고 있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는 성령의 은사를 좀 나눠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간구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은사와 충만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름을 빌어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충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체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나 그날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과 그분을 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당신이 영적인 자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지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름을 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을 빌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빌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할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일종의 거룩한 이기주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서 우리는 동정심 때문에 우리 자신도 미련하게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걱정을 표현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분별된 이기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즉, 둘 다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편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노력이 그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는 많은 요점을 다룹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기름을 살 가능성과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이 부활한 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더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도 원래는 산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게으른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구걸함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 사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백화점에서 만나 그들이 사기 원하는 것을 물어볼 때 자주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살 필요를 모르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등 안에 있는 기름의 양은 한밤중을 지나서까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있는 기름만이 충분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새 언약은 새로운 갈망을 산출할 수 있을 뿐 힘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갈망만을 갖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충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과 싸우러 나간 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들었을 때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들은 기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가는 각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지 모르며 다른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없애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요컨대 기름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얻었을 때에도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와 능력을 일종의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은사나 능력에 따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대가는 항상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는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결 요건입니다. 죄가 처리되기 전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의 자복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함. 일원어치의 대가로 일원어치의 물건을 사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기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죽인 것이 우리의 몸에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이 들어가는 틈을 열어줍니다. 새 언약의 충만은 반드시 감지되거나 느껴지지는 않으나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장의 고동을 감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심장의 고동의 실제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지만 기름은 주실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사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것들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네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